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읽었던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이제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그 사람이 뭐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그 사람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어떤 천국의 티켓을 끊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의 티켓을 거머졌으니까 뭐 그때까지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시작이 우리 삶 안에서 시작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걸로 모든 게 끝났으면 우리는 그냥 살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다시 증인되어야 되고 너희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삶 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마 다 외우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다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거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제자된 삶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내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자된 삶,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면 난 천국 티켓 거머졌으니까 나는 상관없겠지.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면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다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아니면 내가 가정에 있고 아니면 내가 학교에 있고 내가 학생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제자 삼기 위한 제자로서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난 어떻게 그것을 내 삶을 어떻게 살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때로는 여러 가지 훈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어떤 가사에 보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신 곳,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우리 스스로에게 늘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받은 것 자체를 뭐랄까요? 생각 안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잊어버린다고 할까요? 마치 이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산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부르심을 이뤄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심판대에 섰을 때, 야, 네가 참 내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구나 라고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 뭐 마태복음도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좀 더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에 한 74번 정도의 제자라고 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내리셨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그거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따라가는 그 사람 아니면 그 어떤 것의 제자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그건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듣고 알아야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 말을 알아듣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보기엔 왼쪽이 더 좋은 것 같아. 왼쪽으로 가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쪽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누군가는 왼쪽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왼쪽이 맞네 라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제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는 거죠. 그래야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성경책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삶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눈앞에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여기 펼쳐져 있는데, 이 말씀도 소홀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닌 거죠.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확실하게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거는 조금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태도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한해 동안 또 말씀을 읽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패턴, 삶의 훈련들을 해 나가는 거는 제자로서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들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삶을 자꾸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한해 시작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는 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한 해를 인도하시겠다. 올한해 이런 일들을 제삶 가운데, 우리 계신 분들의 삶 안에 이런 일들 행하겠다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너희가 이거 잘 따라오고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이것도 다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약속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출애굽기를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안타깝지만 약속으로 받아야 될 축복들을 받기보다는 심판을 더 많이 받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올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는 것,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때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때,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반응해야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좋은 기준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것들을 내 삶에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때,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세밀한 음성들을 듣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말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진짜 제자로 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점검해 볼수 있겠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잘 듣고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우리 스스로 떠들어도, 내가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지 않으면 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31절, 너희가 내참 제자가 되려면 내말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참 제자.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참 제자 된 삶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참 제자라면 내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은혜,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자유함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런 삶을 살때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너희가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을 좀 비유하자면 이런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만난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가 땅바닥에 있으면 죽죠. 퍼덕퍼덕 떨리다가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넣으면 진짜 물 만난 물고기가 어떤 건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금방 살아납니다. 헤엄쳐 다니고 아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보진 않지만 하나의 결과는 늘 찾아봐요. 왜냐면 요즘 다들 막 이슈가 되니까. 만년 꼴찌였더니 하나, 늘 역전패당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에라도 많았던 이 하나가 좋은 감독을 만나서 열심히 훈련한 결과들이 요즘 막 결과물들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선수들도 좋아합니다. 뭐 제가 선수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김경원이라는 선수가 요즘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김경원이라는 선수가 타자인데 이 타자한테 축구공을 주고 축구해라 라고 하면 이 김경원이라는 야구선수가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겠죠. 막 축구 경기장에 데리고 가서 막 데리고 놀아요. 근데 김경원 선수는 너무 재미가 없고 오히려 막 못하고. 근데 다시 이 김경원이라는 선수에게 야구 배틀을 쥐어주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재밌게 야구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물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난 그곳,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자유롭게 되고 있다.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물 만난 물고기처럼 살아나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치 권혁 선수에게 글러브를 줘야 되는데, 야구공을 줘야 되는데, 축구공을 줬더니 더 잘한다. 그럼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진리가 주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더 살아나고 자유롭게 되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어질 때 내가 더 살아나고 내가 더 자유롭게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이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가? 우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나의 부자연스럽게 될수 있죠. 아니면 돈이 많아지면 내가 더 자유롭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질 때 나는 자유롭다라고 느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나는 더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돈의 제자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제자. 뭐 이런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는 말씀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바로 그 뒤에 33절에 여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묶여있지 않은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육체의 어떤 것들이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이 참 제자를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자유함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죄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자유케 됨을 살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물론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면, 죄로부터 우리가 늘 묶여있고 늘 죄를 범함으로 종의 죄에 속박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참 제자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면서 죄에 종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참 제자된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진리로 안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평화롭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 죄로부터의 이 자유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거죠.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받게 되는 육체의 불편함.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지만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부터 오는 불만족함. 여러분 근데 내가 이 자유함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이 육체의 불편함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불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거죠.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죄로부터의 속박을 선택할래? 아니면 육체의 편함이나 내 욕심을 채우는 걸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면 나는 죄로부터의 속박을 아니 자유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면 내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선택하기보다는 육체의 편함이나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들, 내 불만족을 해결하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죄에 종된 삶을 살겠죠. 육체는 더 편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건 얻고 싶은 건 더 얻는 삶을 살지는 못할 살 수는 있겠지만 죄에 속박된 삶, 죄로부터의 좌회함을 누릴 수 없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누가 육체가 불편하길 바라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는 그런 것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선택해서 죄로부터의 자유케 된 것, 그것을 더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죄로부터의 자유케 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범함으로 죄에 종된 삶을 살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에 대한 원인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다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안에 거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거하면 당연히 죄를 짓게 될 거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죄에 종된 삶을 살게 될 거고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로 묶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니까 내 삶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은 말하는 물은 예수님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겠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은 진리가 아닐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은 우리의 육체를 더 편하게 하는 것, 나의 욕심을 더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니면 내가 더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내가 더 무엇인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이겠죠. 거기서 더 자유롭게 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될 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고,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누려라, 누리지 말라 이런 차원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관점은 네가 진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인 거죠. 네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면 많은 더 많은 것, 육체의 편함,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을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육체가 편해지는 것, 그 사람이 뭔가를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을 결국에는 죄에 종된 삶을 더 살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는가 갖지 못하는 것 이전에 내가 정말 진리로 자유케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고함으로 참 제자인가, 진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또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말씀하신지 잘 귀 기울여야겠죠.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자리 안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잘 우리 안에 따라가고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삶의 죄로부터의 자유함, 물 만난 물고기처럼 우리가 자유케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